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예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장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의 에베소 교회의 기별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 계시록 1장, 2장 1절로 7절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칭찬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될 차례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6절 이전까지, 그러니까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 같네요. 이제 그 다음은 여기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칭찬이네요. 이게 이제 그, 이 내용은 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케린투스 등 영지주의자들이 자칭 사도로 나타난 것 같았는데요.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고 거짓 사도들이 니골라 당의 무리였을는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는 말은 칭찬하는 말씀 중에서가 아니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칭찬의 말씀이 섞여 나온 것 같거든요. 예수께서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하였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까 참 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와 이 버가모와 그 외에 다른 지역 교회를 괴롭힌 이단 분파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대에 성경 중에 계시록 이외에서는 이 니골라 당의 이야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언급된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골라가 타락해서 만든 이단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알포드 같은 교부들의 글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언어적으로 니골라 당이라는 헬라어 니골라이토는 백성이라는 말 라오스와 없애다는 정복자를 의미하는 니카오의 합성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발람과 같은 백성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니골라가. 그래서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튼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데인데요. 여기에 이의가 없이 동의하는데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 당이 등장합니다. 이제 말한 대로 교부 이레네우스는 니골라 당을 영지주의 한 분파라고 했거든요. 그의 글에 이랬습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 복음을 선포하여 이 믿음,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하고 사람들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이라고 불린 한 분파요. 케린투스가 세운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퍼뜨린 그 오류를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의 목적은 그들을 좌절시키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는 데 있었다. 사도 요한의 일이 이런 데 있었다고 이제 이레네우스가 기록을 했거든요. 한 세기나 혹은 그 이상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도 있어요. 이 분파에 관해 보고하는 어떤 교부들은 이들 창시자를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와 동일시했어요. 역사적인 자료들 중에서요. 집사 니골라에 관한 전성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니골라 분파는 요한이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부들이 역사적으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분파가 말입니다. 적어도 2세기에 이 분파의 신봉자들은 육신의 행위가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교부들의 전해주는 말입니다.
아주 초기에도 그런 이단이 분파를 이루어서 활동하면서 거짓 사도 노릇을 했었군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여 용납하지 않았으니 영적 분별력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바르게 분별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으니까 칭찬받을 만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예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후에 아직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직도 활동하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이어오는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에도 당연히 그런 활동이 있었고, 역사가 이어오면서 그 방해하는 모양이 더욱 치밀하고 은밀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수 있도록 정교해졌습니다. 마침내 교회에 자기 자리를 마련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참 교회인 양 활동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때 바른 진리를 교회 안에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고가 참 많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노력을 도무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작년 12월 신문에 보니까 창기 십자가라는 사이비 기독교가 있는데요. SBS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요.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혹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역사와 전통으로 무장해서 교리를 전개하는 교단에 왜 속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가 표상하는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런 분별을 예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목사님의 말씀한 대로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고가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고 하신 것이죠. 2절에 말한 것을 반복해서 칭찬하는 말인 것 같거든요. 2절에 한 칭찬을요. 우리는 이런 수고와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꿀꺽 삼켜 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은요, 역사와 전통과 사회적 영향들을 들이대면서 딴소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종교와 신앙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여 칭찬들을 만하게 교회를 이끌었는데도 또한 책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엄하게 책망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책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책망이잖아요. 라오디기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일곱 교회 전체에 책망하신 일로 포함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책망은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정로를 따라 믿음으로 영생을 잃지 않도록 하시려는 간절한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는 칭찬은 좋아해도 책망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책망들은 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아주 달게 듣고 지시하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 주시죠.
예. 목사님, 그 계시록 2장 4절로 저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이 책망의 모든 이유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네.
처음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적인 사랑,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네.
또 둘째는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런 견해는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네.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식은 것은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식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느라고 형제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함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네.
요한은 그 둘째 편지에서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요한 2서 10절 11절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찾아오면 반갑게 영접할 수 없게 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진짠가 가짠가 분별해야 되었으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연히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일이 잦아지니까 교회에 손님이 와도 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게 되고 같은 교인이라도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았나 의심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 보이면은 찾은 사랑을 나타내기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 면으로 성공을 합니다. 첫째는 오류를 퍼뜨리는 일에 성공하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도 성도들의 사랑이 식게 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네.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요한의 편지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울도 그렇게 경계한 것 같은데요.
네.
골로새서나 디모데에서 디도서 등에 경계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로 대표되는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그 시대가 오순절부터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인 기원 31년경부터 100년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당연하죠. 이미 케린투스 이야기에서 말했거든요.
네.
가현설이나 영지주의가 그 시대에 교회를 괴롭힌 사상들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의 핍박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한 것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로 시대에 로마 시에 불이 났을 때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바람처럼 퍼져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로에 대한 원망과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네로의 측근들이 이런 비난에서 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더기로 잡아넣었지 않습니까? 일반 민중에게 그런 주장이 먹혀 들어간 것은 성만찬 예식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을 곡해해서 퍼뜨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은 그 예식을 사람 잡아먹는 예식이라고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사람이 죽으면 잔치하리고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또요, 마지막에 불심판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런 소문도 함께 퍼뜨려가지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사도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친교를 위해서 암호를 만들어 옷단 안쪽에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옷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 옷단을 슬며시 젖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곳에 물고기 모양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상대방도 그리스도인이면 옷단을 젖히고 물고기 형상을 보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반갑게 인사한 것이거든요.
네.
예, 이것이 당국자에게 알려졌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옷단에 물고기를 만들어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여줄 때 참 그리스도인이 반가워서 옷단을 젖히고 물고기를 보이면은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극도의 경계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교회 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손님이 와서 앉아 있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사람인지 두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도 그런 현상은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 교회 시대에 첫사랑이 식게 될 여건이 확연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모양을 암으로 택했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헬라어가 이크투스인데요.
네.
이것의 자문은요, 요타, 키, 데타, 윕실론, 시그마 이렇게 다섯 헬라 자모거든요. 그런데
예.
요타라는 말은 글자는 예수라는 글자의 첫 글자고요.
네.
그 다음에 키는 그리스도라는 글자의 첫 글자고, 데타는 하나님인 세오스의 첫 글자고, 윕실론은 아들이라는 휘오스의 첫 글자고, 시그마는 구주라는 소테르의 첫 글자거든요.
예.
예, 이것을 차례대로 요 첫 글자들만 합해서 읽으면 이크투스가 됩니다. 그것이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믿는다는 암호였습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 붙인 것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도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 것을 종종 보는데요. 그 차는 그리스도인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라는 표시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뜻을 바르게 알고 붙이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 표시는 참 고난의 때에 만들어진 귀한 유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참 평안한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단은 어떤 형편으로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바른 분별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이론적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잃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깨달아서 두 가지가 다 확실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예, 한편 이 버렸느니라,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이 네. 말은 아페카스인데요. 부정과거형으로 한 번 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랍니다.
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어떤 주석가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교리를 바르게 세우는데 칭찬할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해서 사랑을 아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지적해서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은 이 책망은 복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예. 그렇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군요.
그렇죠. 예.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뜻 아닙니까?
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일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촛대는 성소의 안에 있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빛을 발하게 하는 불을 켜는 기구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표상이기도 하거든요. 예,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빛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에베소 도시에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되겠죠. 예,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먼저 촉구하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회개의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예,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원인을 잘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떨어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떨어졌다는 말은요, 에크피프토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지만은, 그것은 곧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타락이라는 말은 파라피프토거든요. 이것은 옆으로 떨어졌다는 말인데 의미가 거의 같아요. 예,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타락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리의 경로에서 참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떨어진 첫사랑에 대하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것이 직접적인 회개겠습니다. 이 회개는 원상회복하는 것인데요.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회개는 헬라말로 메타노이아인데, 생각을 고치라는 의미거든요. 바른 교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바른 교리도 지키고 처음 사랑도 지키는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방도는 회개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 처음 사랑을 실현하라는 말이지 않겠어요? 예, 사랑은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감정이 아니고 생각만도 아니고 행위로 드러나야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이 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에서, 이 동사가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적극적인 동사라고 합니다. 예, 이 회개하라는 말이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이나 다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예, 우리는 허물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고치지 못하는 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명령은 깨닫고 즉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 회개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마음으로 회개해도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완전한 회개가 된 것이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는 그 촛대를 옮긴 바 되겠네요.
기록대로 그렇지요.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권면을 외면했을 때 초래할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임하여는 헬라어로요, 엘코마이 소이인데요. 이것은 미래적인 현재 능동태라고 하네요. 예, 이런 어법은 예언적인 사실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을 경우 맞게 될 현재적 심판을 선언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로 대표되는 시대의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또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도 에베소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당장 있게 될 지금의 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문맥상으로는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에베소 교회에 현재적으로 임할 사실이 우선적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자격을 잃게 되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당은 있고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빛을 비추는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보이는 교회당과 거기 다니는 교인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다고 해도 올바른 진리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은 에베소 교회와 그 시대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전 시대의 모든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수용할 만한 얘기입니다.
네. 예. 아, 그러면 목사님,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시에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예. 에베소는 황폐해졌고 지금 그곳에 가보면 폐허가 된 알테미스 신전이 옛날의 위용을 보여주는 돌기둥만 남아있고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예.
뭐 제가 갔을 때는 오래전이라 계시록의 내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기도 하고요. 또 관광으로 갔으니까요. 안내자의 스케줄에 그곳을 찾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시대의 교회는 그런 대로 제 몫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인 스무나 교회 시대로 빛의 횃불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책망과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예. 정말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었으면 정말 좋겠었는데요.
예. 예. 역사적으로 지나간 교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른 행위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요새 신문에 보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나 또 뭐 한국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의 얘기나 이거 전부 다 빛을 비추기에는 가당찮은 그런 사건들이 신문에 자꾸 보도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안티 기독교 얘기가 자꾸 나오죠.
예.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 정말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놓은 꼴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교리와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랑을 타협하는 경우,
예.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 예외적 교회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예.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찾아서 바른 진리대로 믿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예.
그것을 분별하느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안 되고
예.
이 두 가지를 잘 살려서 정말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 몫을 다 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라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아멘. 목사님 시간이 다 됐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상태로 오늘의 우리들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자세히 살피고 회개하고 바른 행위로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바른 사랑의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